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새 친구에 대한 욥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소발의 말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20장에서 소발이 했던 말과 표현이나 주제가 비슷하고요. 또 엘리바스랑 빌닷은 세 번씩 이야기를 했는데 소발은 두 번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발의 세 번째 말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 오늘 본문이 소발의 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의 말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아주 명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욥도 욥의 새 친구도 모두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욥의 새 친구는 그 악인이 바로 욥 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욥은 그 악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난 예수님 계신 것도 잘 알고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잘 믿는데 왜 내 아들은 이렇게 잘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왜 우리 집에는 어려움이 끊이지를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왜 예수님 안 믿는 저 집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너무 잘 살고 애들도 잘 크고 인격적으로 잘 자라나는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갖고 그러다가 심지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는데 도대체 왜 우리 집은 내 삶은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되면 좋은데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악한 세력이 악한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공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에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반드시 함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악하게 사는 사람이 형통하는 걸 보면서 아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별 문제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하게 살면서도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들이 더 평안하게 살고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편안하게 살다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담력을 얻어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최고의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것을 물려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죽음에서 끝이 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요, 심판 뒤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자가 하는 말이, 부자가 죽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다섯 명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그 사람에게 보내서 내 형제들은 지금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죠. 지금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될 거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 나사로를 보내주라고, 그래야 내 형제들이 그 말을 들을 거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 있는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말을 한다 그래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여러분 죽고 나면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현실을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YOLO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YOLO, YOLO. 이 말은요,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첫 번째 단어들을 따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뿐인 너희들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라라는 거죠.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똑같이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뿐인 인생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면서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아,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끝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진정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말, 그 사실 앞에서 또 한 가지 고민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악인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나라는 질문을 놓고서 과연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에는 나 같은 의인이 보기에 저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나는 의인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맞습니까?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그 주인공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함에다가 당신이 아는 가장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명함의 제일 위에다 적어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제일 도덕적인 사람은 아마 마더 테레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명함의 제일 위에다가 마더 테레사라고 적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비도덕적인 사람의 이름을 그 명함 제일 밑에 적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제일 밑에다가 이 주인공이 아돌프 히틀러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쯤 되는지 한번 당신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니까 한 중간 어디쯤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면 그 명함을 시어스 타워 앞에 한번 세워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죠. 뭐 지금 뉴욕이라면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 그 명함을 세워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시어스 타워 꼭대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히틀러와 마더 테레사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왜 저 악인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 모두 다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고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으며 우리는 다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의와 의리, 우리의 도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와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주님 붙잡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들보는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 악인인데 왜 하나님 저 사람 내버려 두실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그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요, 다른 사람의 티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으로 먼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내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 서로를 향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그 아픔과 괴로움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